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나중에 파사 제국이 됐다가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이킴은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의 돌아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회복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겉으로는 회복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4장까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밤과 낮을 이어가면서 헌신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중건하는 이러한 막대한 일에 매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헌신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성벽을 건축한다 외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성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는 그런 귀중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성벽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물심양면으로 뭐 빈부의 뭐 격차 없이 그들의 뭐 어떤 배경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직업이나 뭐 상인이나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여자까지들 다 동원되어서 자기 스스로 발란티어를 해가지고 자원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매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본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가 된 화합된 공동체였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원성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부터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이 될 때 거기서도 이제 원망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이제 원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2절부터 나오죠. 우리 자녀가 많았는데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음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밭과 포도원 이런 집 이런 것들 다 저당 잡힙니다.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그 흉년의 곡식이 없어서 저당 잡혔다는 것이죠. 엄청난 빈곤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빚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식민지였던 페르시아 그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으로 팔리고 먹을 것이 없고 저당 잡히고 거기서 이 저당 잡힌 것을 놓고 또한 갚지 못하니까 높은 이자를 또한 지불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제대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종으로 팔리는 신세까지 되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비극에 놓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내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혼연일체가 돼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4장 끝 하반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니. 밤과 낮을 이어가면서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헌신하는 헌신의 공동체였는데 이들 속 내부 안에는 이렇게 서로 정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리고 동족의 피를 어떻게 보면 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높은 이자를 취하고 결국 종에까지 팔리게 되는 이러한 신세까지 되는 이러한 극심한 이러한 상태까지 몰아넣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속 안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행태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이 그런 고통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하나됨의 모습이 그 내부 속까지도 그런 하나됨의 모습, 성숙한 하나됨의 모습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서 요즘에 뭐 미국 미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습니다. 교회들 큰 교회들 많고 붕하는 교회들 많고 그렇지만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크게 교회 건물을 지고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조차도 들어가 보면 내부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서 또한 다툼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 그것은 번지를 한 그 멋있는 빌딩을 갖추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팔레스타인 파사 제국으로 넘어갔지만 그 잡혀진 곳에서 다시 그 백성들이 자기네로 본토 고국으로 귀국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회복된 정체성 회복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될 때 온전히 깨달을 때 자각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자각할 때 회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이 어떤 존재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해라도 그 관계를 다시 되찾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관계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에 그런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죄악을 사랑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을까지는 사랑 포함 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절대 하나님은 범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범죄한 자를 하나님은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 범죄한 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사모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죄는 아닙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이 죄를 어떻게 자각해야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런 부르짖음, 이런 아비규환과 같은 상태에서 지금 자기들의 동족이 지금 아픔과 고통을 처하고 지금 자기 딸들이, 자녀들이 지금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저당 잡힌 이런 상태, 아파하는 상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런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냐면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노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분노할 수 있는가?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분노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보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과 죄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악을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노하셨죠? 화를 내셨어요. 언제 화를 내셨죠? 성전을 정화할 때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지, 인간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고 불의를 저질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화를 내셨던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제사 예배를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아니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성전에서 거래를 합니다. 동물 제사를 한답시고 거기서 이 동물을 팔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완전히 장사꾼들이 된 거 가지고 마켓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을 마켓으로 이 가게로 마켓으로 이거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벌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윤 추구의 어떤 툴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 이윤과 목적과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장사꾼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불의에 대해서 화가 치밀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분노는 개인적인 인디비주얼한 대상을 해서 화를 내고 감정을 폭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를 낼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가 이 개인적인 감정을 폭발할 때라든지 이 분노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분노는 잘못 우리가 폭발할 때 절제를 못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사람들은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것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들은 결국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27절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죄를 짓게 되면은 결국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분을 내는 그 성격, 분노의 성격은 여러분, 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는 그런 성격의 그런 분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단순히 어떤 자기의 감정 컨트롤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삶을 위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촉구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의분을 가지고 촉구 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분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본문을 볼 때 그가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노는 사실 믿음의 순수성을 말하고 있고 믿음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믿음의 그 열정과 믿음의 순수성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불의한 상태를 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의 어떤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질 않아요. 그런 분노는 다른 사람의 내가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어떤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고 또 다른 감정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감정을 여러분들 컨트롤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복의 공동체 회복하려면 회복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감정대로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하려면 회복의 구성원이 되려면 즉각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 사람도 느헤미야도 화를 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바로 다시 한번 감정을 폭발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탑시키고 거기에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족들과 민중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가 그 공동체에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존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다 위로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권면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런 말씀을 보고 싶지 읽고 싶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했다라고 책망받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꼬집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를 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라고 합니다. 책망이라고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 이 네 가지 특성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요. 도덕적으로 크게 사람들의 눈에 어떤 잣대로 보기, 아 그거 잘못됐다 이런 정도 말고요. 드러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분별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꾸짖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앞에 그 구체적으로 그들을 꾸짖는다는 거, 책망한다는 말이죠.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궁핍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종으로 팔리게 하는 이런 상태까지 놓이게 한 그들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죄를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고 책망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책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이 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거 필사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괜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읽었는데 또 읽었는 또 읽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은 enough가 없습니다. Never enough to read the word of God, to memorize the Bible vers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 이 시대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느 성도님이 크게 잘못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제가 크게 잘못한 성도님한테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집사님 이건 잘못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나갑니다 교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세대예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책망받기를 좋아하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들, 꼬맹이들 책망받는 애들 책망하면 애들 좋아해요? 다 큰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도 책망하면 말을 엄마 그래 아빠 내가 잘못했어 하고 잘 따라옵니까? 책망받는 걸 싫어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책망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받지 않고 자라는 애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책망을 오버해가지고 너무 책망을 주고 사랑을 안 이렇게 베풀지 않게 되면은 베풀지 않으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상처를 받아서 이제 관계 부모와 이제 관계 문제는 있지만 그런 어떤 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그런 상처받는 관계가 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 아이를 잘 책망하고 바로 이끌어가는 지혜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책망을 하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서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회를 열고 사람들 다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높은 이자를 취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잘못되고 와해 됐고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바람직한 공동체고 이 사람들이 왜 잘못했는지 지금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회를 열고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다 허심탄회하게 다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권면하면 여러분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해지는 크리스찬이요, 더 나아가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자가 되고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더냐라고 책망합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책망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형제를 팔아먹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족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종으로 팔 수는 없지만 타 민족에게 이방 민족에게 팔 이 자기 동족에게 팔지를 못하니까 이방 민족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의 손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에게 팔리게 한다는 이런 어떤 악행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에서 위배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잘못됐다. 어떻게 동족을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 여러분 이 자세가 말씀을 받는 자세고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말씀 받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면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서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기분 나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길이요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회복을 위해서 죄를 자각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죄를 자각시킨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일깨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일깨우고 자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원리 원칙, 말씀의 원리, 말씀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 그 원리, 방식 그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제시하는 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표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외한 9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는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동안에 그 이자를 받은 것을 이제 더 이상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구워준 것은 좋지만 이제 그 이자는 받지 말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그런 아픔 가운데 처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자 하는 것을 그치자 우리가 악행을 했던 것들을 이제 모두 다 그만두자. 왜냐하면 율법에서는요 레위기에서는 같은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자. 말씀이 명시한 대로,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합니다.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냐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 기름의 100분의 1이라는 것은 이자를 말하고 있어요. 100분의 1의 이자. 뭐 우리는 한 달에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이자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받지 말고 그치고 돌려보내야 된다. 심지어는 그들의 어떤 전당 잡혔던 이 밭, 포도원, 감람원 이런 것들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이걸 다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까지도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동족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묵고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야 된다.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아프게 한 것, 고통 준 것을 멈추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표준을 삼아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이 구성원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에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죠. It's healing, 뭐 healing food, healing cafe, healing 여행. 치유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힐링에 대한 이 치유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생명의 삶 11월 호에 나와 있는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고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금 베이직 교회, 한국의 베이직 서울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이력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MBC 뉴스 데스크에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한 10년 전인가요? 후보로 나왔던 정동명 씨인가? 그분하고 같이 뉴스데스크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리고 IMBC 사장이었고, 또 MBC 뉴스데스크 앵커로 활약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은혜 받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여기 쓰셨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힐링 음악, 힐링 여행, 힐링 카페, 아픔을 공감해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힐링 멘토를 찾아가기도 한다. 그 많은 힐링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정말 힐링이 되었는가? 그토록 주목받은 힐링은 패션처럼 어느새 지나가 버렸다. 저자는 힐링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나 마약과 별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인의 힐링은 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힐링되면 다시 힘있게 더 나쁜 상태를 초래해서 죄를 짓게 되고 더 깊은 덫으로 밀어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힐링이 되면, 회개 없이 힐링만 되면 더 죄를 짓게 하는데 일조하는 게 힐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인이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힐링이 된다면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더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밀어넣게 되는 것이 힐링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힐링한다, 힐링 뭐 집회한다, 뭐 힐링 세미나, 뭐 힐링 뭐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목사님은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죄의 킬링, 죽는 것이다. 죄의 킬링, 죄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즘 사람들은 힐링한다, 치유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위로가 되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킬링한다는 말은 선뜻 기분이 나쁘잖아요. 회개를 뜻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성경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발점이지 힐링하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컴포트하고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위로요, 치유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내적 치료, 치유, 이너 힐링이라고 그러죠. 내적 치유 집회도 많이 하고 내적 치유도 많이 하는데 이 내적 치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어떤 심리적인 체험이나 이런 감흥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완전히 최면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상태에서 과거 속에서 자기 자신 어떤 어렸을 때 그런 추억, 어렸을 때 기억을 동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할 때 뭐 어떻게 해요? 과거 속에서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걸 말하고 그것이 치유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치유가 됩니까?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치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는 그 상처라는 거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듣고 그 권면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아요. 치료의 말, 치유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한테도 치유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힐링의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분 나쁘게 책망의 말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조목조목 하나씩 하나씩 책망하는 가운데 그들의 자신의 영적 자신의 그런 상태를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치유와 힐링과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때, 회개할 때, 말씀에 회개할 때, 말씀을 놓고 회개할 때 참다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자, 뭐 이식하는 것도 뭐 이자를 받는 거 다 그치고 다 주라. 왜냐면 율법 레위기에서 그런 거 이자를 동족한테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 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사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어요. 카톨릭의 이런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이 항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오직 솔라 피데아,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과 은혜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트라, 라틴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기독교의 본질이 살아납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의 부패에 대항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종교개혁의 시발점과 중요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공동체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도 그런 희망이 없어요. 이 공동체는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 공동체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하나 되는 공동체였지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이 공동체는 회복의 공동체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살 때 여러분 그러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쫓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회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사람들은 흔히들 회개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기도하는 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회개 기도 왜 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한다고 했던 그들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한 명 한 명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회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감흥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느낌 가지고는 우리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회복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그런 회복의 구성원들로서 회복의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